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분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선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선 되셨으니까 그냥 바로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의장 후보로 지금 그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데요.
네네.
의사가 어떠십니까?
뭐 제 의사라기보다도 저희 뭐 민주당의 입장들 또는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국회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국회 기능과 역할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 문제
네.
그다음에 정부를 좀 감시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의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제가 국회 뭐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도 유연하고 뭐 어떤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네.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뭐 어떤 여러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그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의원들과 좀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1당 내부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뭐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의장.
경선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있었죠.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겠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어차피 네. 경선까지 갈 것 같다.
네, 예.
오,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 경선보다 국회의장 경선이 더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나 실제로
네.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원내대표 또 당대표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크죠. 국회의장이. 의장이 당선되면은 정당에서 이탈해야 되거든요. 당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소속인데 국회 전체 운영은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뭐 민주당의 입장, 다수당의 입장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좀 얘기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총선 이후에 한번 뵙고 뭐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간의 그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좀 모아갖고
네.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을 좀 이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제 저희가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근데 홍익표 대표는 그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운영위원장까지 더 나아가서 미국식으로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을 제1당이 맡는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네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고
네네.
이게 어제 그래서 정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예, 예.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이 국회에서는 국회가 어떤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려고 하면 국회의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것도 충분한 뭐 논거가 될 수 있고요.
예.
다만 현재 그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 구조는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87년 체제에 들었으면서 여야 합의를 그렇게 된 건데 좀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을 쭉 보게 되면 법사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간다고 하면 그 대의민주제가 오히려 훼손되는 거죠. 법사의 소수당인 법사위원장을 맡아갖고서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회 운영도 운영위원장이 뭐 당연직 여당위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저는 뭐 쏙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소관 부처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여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국회법을 비롯한 국회 운영 전체 국회 사무처까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특히 문제는 한번 그 다수당이 맞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네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그 이제 체계 자꾸 심사 기능이 있어서 법사위가 상원 기능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로 꼽혔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국회법 개정은 그 김진표 의장인 거예요.
네네.
발의해서 지금 그 발의 이게 좀 어떤 게 그 개정될 가능성이 없나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여야가 합의해 갖고
네.
현재 법사위가 하는 그런 역할들은 좀 나눠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사위 소관의 그 소관 부처들 네. 거기를 통제하는 또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책계 자구 심사 기능은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책계 자구 심사라는 이름으로 해갖고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다 뜯어고치고 거기서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고려되고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갖고 그런 식으로 법사위의 기능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말고 이번에 좀 당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그 단도직 입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게 관련해서도 예. 그 양론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냥 대선 어쨌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대표고 또 이재명 당대표의 목표가 결국 다음 대통령 출마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 연임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다만 지금 다수 여당의 또 책임 있지 않겠습니까? 다수 야당의 책임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심판해갖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좀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 뭐 폭주하는 이 상황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는 또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의원님 개인 견해는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뭐 지금 제가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또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문제는 예. 이재명 당대표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 생각을 합니다.
그 총선 때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예. 이 얘기는 없었습니까?
뭐 이 얘기는 특별히 저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갖고
네.
어쨌든 국민이 민주당 국민들께서 민주당 다수당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국회에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을 이행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아,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네네.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향후 정치적 목표 또 그걸 실현해가는 과정과
네.
관련해서 이 대표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조국 혁신당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이제 그 8석의 의석을 추가 확보하는 그 문제.
네네.
관련해서 제1차 대상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민주당 추천몫이 아닌 다른
네네.
당선인들이 그러니까 1차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의 양해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또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뭐 의원을 뭐 빌려주는 게 안까지 나왔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당의 그 우리 그 비례연합당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들어오신 심의사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어떤 결정할 문제겠지만은 전 그래도 그분들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소개 성과를 내고 또 심의사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은 요거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아.
의견을 낼 수 있죠.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강한 의지를 가지면 그 의원 숫자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뭐 대표적인 분이 용혜인 의원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소득당 혼자였지만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과 본인의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 합류할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합류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다면
예.
그게 더 오히려
예.
시민사회 목소리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그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이야기가 나와서 속칭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박영선 장관님 굉장히 좋아하고 뭐 잘 아는 사이이긴 한데
예.
뭐 양정철 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총선 이후에 상당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대변인실에서는 뭐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면 윤석열 라인에서는 뭐 네. 타진해 본 적이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동아일보는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굉장히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자리 두 자리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저는 비서실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서실장 총리인데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지 또 당사자인 뭐 박영선 전 장관도 뭐 불쾌하다는 말씀들을 네, 하는 것 같고 네. 또 양정철 실장은 뭐 제가 알기로는 직간접적으로 늘 난 더 이상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뭐 비서실장 총리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냥 약간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본 게 확대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온 대로 제3의 라인에서 그걸 검토를 했다면 네. 실제로 네. 그 검토까지 했던 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국민들께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야당과도 소통하고 예. 또 협치해야 된다라는 예. 뭐 국민의 명령이 있었다고 그런 판단하에서 또 야당 인사들 갖다 기용해야겠다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생각 뭐 그런 가능 단순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유사 거국 네네 유사 거국 내각식 이런 네.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역 87년 체제의 가장 제왕적인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분이 본인이 스스로 이 상황을 갖다 제대로 파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분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대총리 비서실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법률수석 비서관실 신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도 이걸 방탄용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뭐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 네네. 또 민심 파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민심 청취 민심 파악해갖고 결국은 그걸 국정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민심을 청취하고 민심을 파악하려면요 결국은 사정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찰 검찰 뭐 국정원 뭐 감사원 이런 쪽에 정보라인에서 올라오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가요 민심 청취 민심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 그게 국정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사정 기간 강화죠. 예.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아, 모르겠어요. 시민단체를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을 했으니까 네네.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한다는 민심청취라고 하는 건 사정기관을 통한 네네. 보고 네네. 주로 이런 것이다.
그런 거겠죠. 네네.
보수 진영 일각에서 개헌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지금 개헌을 발의하려면 네. 대통령이 발의하든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당이 지금 100석이 넘었기 때문에 개헌 조직선을 확보한 겁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죠. 네. 야당에서 만약 개헌을 주도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역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야당이 아니라 국회가 네. 새로 국회의장 주도해갖고 여야가 합의해갖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갖고 네.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 그런 걸 반영해 갖고서 종합적으로 개헌한다는 모르지만 지금 뭐 대통령 임기 단축만을 갖고서 그게 어떤 논의의 중점이 돼 갖고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주도한다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이 일단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네. 대통령이나 여당이 먼저 개헌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면 네. 민주당도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나 대통령과 여당이 어쨌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갖고서 네, 네. 뭐 4년 중임제를 바꾸겠다. 이게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네. 그저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포괄 개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네. 거기 뭐 사실 헌법 전문 뭐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 그러면 포괄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번 손보는 개헌은 여권이 먼저 제안하면 받을 수는 있다.
예, 받을 수 있고 그거는 국회가 어쨌든 예.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가 주도한 대통령이 물론 발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견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회 그럼 개헌특위를 만들어 갖고 추진을 해야겠죠. 네, 예.
그래요. 네네. 개헌특위를 항상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개 다 실패했습니다.
결과가 없었을 뿐이죠.
근데 결국은 그게 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예,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죠. 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금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이른바 진술조작 그 증언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뭐 변호사를 했었는데 뭐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행태들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술을 먹고 연어를 그 들여와서
그러니까 뭐.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갖고 예. 이재명 대표와 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초조해 갖고 네.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인 구속 피의자 피고인죠. 재판받고 있으니까 예. 피고인자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그런 동기가 있는가. 그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있는가. 동기나 그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고는 좀 거짓말할 가능성이 좀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 예, 예.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팩트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정치권에서 해석의 기초에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어차피 대검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네. 일단 그걸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검이 조사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예, 예.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 있잖아요. 네네. 더 나아가서 최상방 특검법 네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특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에 떳떳하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냥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초수사하고 경찰에 넘겨서 수사해서 끝날 문제입니다. 뭐 지휘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될 전 사안을 보면 네네. 이걸 덮으려고 많은 그 은폐 왜곡 뭐 허위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영거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뭐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놓쳐선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헬로우.
깜짝이야. 네. 외국 얘기입니까?
네, 오늘 영국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영국에서요 2009년생 이하부터 이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런 이슈입니다.
야,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2009년생 이하부터는 성인이 돼도
네, 그렇죠.
담배를 못 산다?
네, 영원히. 예, 이른바 영국의 네, 진짜로요. 예. 영국의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인데요. 현재 영국에서는 만 18세부터 담배 구매가 가능한데 예.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돼서 2009년 1월 1일생, 그러니까 현 15세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럽니다. 예. 또 이번 법안에는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일회용 제품을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고 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6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이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네. 앞으로 이 법안은 이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걸쳐서 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되고요. 결국 상원으로 이송되게 되는데요. 영국 언론은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표차가 상당한데요. 압도적인데요. 네, 그렇죠. 아무튼 영국 흡연율이 되게 높아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내 흡연자는 이 인구의 약 13%인 6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예, 해마다 8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진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연간 4조 원가량의 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 법안 입법을 이끌고 있는 영국 수낵 총리에 따르면 흡연자 5명 중 4명이 20살이 되기 전에 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 법으로 그 사이클을 끊으면 네. 2040년부터는 흡연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 7천 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 주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반대 많이 하죠. 네. 이번 하원 2차 독회에서는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네, 집권 여당인 보수당 인사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한 보수당 의원들도 106명에 달하고요.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풍자가 많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이 영국은 또 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풍자가 강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 반대평론도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영국의 트럼프라고 했던 이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있잖아요. 네. 그분이 했던 말이 좀 웃겨요. C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이 보수당이 C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맞아요. 처칠 C가 애호가.
그렇죠. 그 사진도 예, 이렇게 씨가 물고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처칠 총리는 생전에 30만 개의 씨가를 태웠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담배에 진심이었던 총리였고요. 네. 또 전투기를 직접 운전하면서 산소 마스크에 구멍을 뚫고 이 씨가를 피웠던 기이한 일화도 또 있습니다.
그 처음에 아 진짜로 이랬대요.
네, 실화입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비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법안을 보모국가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산업부 장관, 과학부 장관, 주택부 장관, 데이터 장관 같은 순핵 총리의 내각 인사들마저도 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정말 이 법이 상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쪽 논리는 뭐예요?
아, 빅토리아 에킨스 보건 장관은요, 하원 토론에서 이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면서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에 이미 비슷한 법이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아, 뉴질랜드에서 2022년에 초강력 금연법을 제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2009년생 이후 태어난 이후 젊은이들은 평생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 라는 지금의 이 영국법과 굉장히 비슷한 법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영국에서 법 만들 때 뉴질랜드 법안을 좀 많이 참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작 뉴질랜드에서는 작년 12월에 이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가 좀 되었습니다.
왜요?
주된 이유는 세수 부족이었는데요. 금연법은 올해 7월부터 원래 실행될 예정이었는데 만약 금연법이 시행이 된다면 정부 장부에 약 1조 2,900억 원의 세수 손실이 기록될 것이라고 뉴질랜드 재무장관이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서 선진국 최초로 금연국가를 목표로 했던 뉴질랜드의 목표는 시행도 전에 실패했다는 평입니다.
그러면 부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지금 금연국가예요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유명한 부탄이요. 네. 세계 최초의 금연국가인데요. 2007년부터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금연 정책을 시행했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 흡연자가 없느냐? 아,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인도에서 수입된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은 작년에 뜬금없이 금연 십자군 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서 2년 이내에 흡연을 완전히 또 없앨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 없이 네. 우리나라는 지금 흡연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아, 대한민국 흡연율은 영국보다 높은 17%입니다.
아, 17%면 옛날이면 엄청 떨어진 건데서.
사실 맞죠. 예,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옛날에 거의 한 50% 가까이 갔던 곳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도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옛날에 하루에 세 갑씩 피우고 그랬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엄청 올랐을 때 네. 큰 결심을 하고 우와.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끊는 게 제일 나은 거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 이렇게 뭐 어렵게 하냐 그냥 국가가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심플하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할까 했더니 세수 문제가 있었네.
아, 그렇죠.
세금. 그렇죠.
네.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강희연님은 왜 술도 팔지 말지?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네.
신수님은 영국 완전 멋지네. 입장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네. 또 다르마님이 나이든 사람이 담배 사서 웃돈 받고 팔면 어떡하죠? 되팔이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어른이 담배 심부름 만드는 뉴스는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